이 시간은 좀 전에 봉독한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의 성소가 되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자주 잘못 사용하는 표현의 대표적인 한 가지 예로 다르다와 틀리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해야 할 때 틀리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 같지 않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반면에 틀리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일의 경우를 들자면 사과와 다른 오렌지라고 해야 하는데 사과와 틀린 오렌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과가 옳은 것이고 오렌지가 잘못된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말은 그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틀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잘못 사용할 때 주의해서 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고 바로 잡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언제나 둘 다 바르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두 가지가 하나는 옳고 하나는 또 잘못된, 곧 틀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대강절을 맞아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8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구원자의 강림을 한 아기의 탄생으로 그렇게 예언하신 지난주 7장 말씀과 다음 주 9장의 말씀에 비해서 오늘 본문인 이 8장은 비교적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지는 못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7장과 9장 못지않게 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관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중심에 본문 오늘 본문 14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성소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곳 너희가 피할 곳 곧 성소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분의 복음이 되는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를 뿐 아니라 바른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면서 그 본문으로 들어갔는데 오늘도 한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되짚어볼 이 말씀의 이사야서에 대한 배경은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선포했을 때 아하스의 통치 기간 동안 피할 수 없는 외세의 침략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군대가 그들을 앞으로 향할 것인데 그들의 영토에 침입할 것인데 이 사실을 앞두고 이사야가 첫 39장 동안 말씀을 전파합니다. 당시 아하스 왕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요. 또 유다 백성들마저도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외세의 침범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거룩한 땅에 북왕국이 침범을 당했어도 그곳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이 남왕국 예루살렘 중심의 이 영토는 절대로 외세의 침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유다는 아수르 제국 군대에 침략을 당하고요.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성소가 되리라 곧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성소가 되시고 내가 그분이 나의 성소이심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삶인지 오늘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의 성소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부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11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깨우쳐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맹약한 자라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반역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게 번역이 된 이 단어의 기본 뜻은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맹약자, 반역자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의 단어의 기본 뜻이 음모입니다. 음모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음모는 비밀리에 계획이 되고 비밀리에 추진되는 일입니다. 극소수만이 알고 진행을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일을 가리켜서 음모라고 합니다. 그럼 당시 유다 사람들이 음모다, 저는 음모를 품고 있다 라고 지적할 대상이 있었습니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그리고 이사야만이 하나님께서 장차 올 아수르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시거나 돕지 않으신다고 선포했기 때문이 그 이유입니다. 이사야와 다른 신실한 선지자들이 이것을 선포했죠. 이사야가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모자라는 그런 반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이사야를 음모자, 반역자로 정죄했던 이유를 우리는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놀라운 일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사야를 반역자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군대가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토와 집을 빼앗길 것이고 가족을 잃게 되거나 적의 포로가 될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외세의 침범을 두려워했다는 점을 나무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은 그 두려움이 그들의 바른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생각 속에 자신을 방치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짚어주시고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적의 침략을 받아서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또는 노예가 되는 상황은 이건 아주 극심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극심하게 안 좋은 상황인 만큼 그것이 절망 중에 절망은 아니라는 점 또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유다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통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말씀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일이 요셉에게 절망 중에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일이었지만 절망 중에 절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자손에게 절망 중에 절망인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민족이 사라졌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고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영토가 없었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열악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망 중에 절망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그들 또한 정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절망 중에 절망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13절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를 두려워하라. 선지자가 다짜고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단어를 썼죠. 두려워하고 놀라는 대상이 되게 하라. 이것은 12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놀래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놀래하지 말고 그 똑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놀래하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외세의 침략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도 의식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왜 의식하지 못하느냐? 그분을 의식하라.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그분이 너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구분이 되신 분이시고요.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분에게는 없이 그분은 청결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부의 선언과 다른 말씀을 하시고 나의 바람과는 일치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정부나 하나님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고 나의 바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인데 어느 쪽이 틀렸을까? 우리가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이 틀릴 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분은 나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르다면 틀린 쪽은 내 쪽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알고 계신 내가 알지 못하고 미처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구나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언약 백성을 인도하신 그 모든 손길들이 선하고 의로우며 자비로웠는데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측 밖에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히 내가 모르는 어떤 선한 뜻이 있으시구나. God means well. 하나님 지금 어떤 선한 의도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이것이 유다 백성의 반응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두려움이 그들의 너무도 거대한 것이 돼서 두려움 너머에 서 계신 하나님을 엄연히 계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700여 년 전 유다 민족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은근히 이 시대와 사회, 문화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와 사회, 문화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것은 반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와 문화 속에 굳어진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씀의 깊은 의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기조차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저 말씀은 좀 이상해. 몇 장 몇 절 그 말씀 조금 이상하고 근데 파헤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회에서 내가 굳어진 그 고정관념이 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미 뿌리 박힌 나의 이미 정해진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 이 시대, 사회, 문화의 다수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고 반대되는 말을 해야 하고 다르고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는 갈림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며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라. 이처럼 우리의 성소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다르고 특별한 부름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성소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빛을 주시고요.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 시대의 당시 유다 백성은 외세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음모자, 반역자 취급을 했을 뿐 아니라 이방신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영의 도움을 구하려는 극심한 불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1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접자와 마술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칭 자기가 죽은 영혼과 대화를 하고 사후세계와 연결이 돼서 그 사후세계의 영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문화에서는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과 구타는 무당들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타는 자들, 무당들, 신접자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르침과 증언을 향해 마치 전쟁터에서 그 사령관이 가자!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혼잡한 시대에 선지자가 가자! 라고 가리켰던 그곳은 가르침과 증언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16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에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것이 그 20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침과 증언을 봉함하라, 곧 잘 간수하고 있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이 무엇이고 또 증언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증거해온 말씀들입니다.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동안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르침입니다. 증거 또는 증언은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주신 말씀과 지금 우리 시대에서 주고 계시는 이사야 시대에서 주고 계신 이 말씀들을 합쳐서 가르침과 증언이라고 그렇게 묶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그동안 전파한 말씀이 사실이라는 점을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전 성경 말씀들이 받들어주고 있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 그것을 잘 간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참된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훗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한다고 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결정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그가 전한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는가 아닌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말씀을 잘 간수하라고 합니다. 왜요? 이사야는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으면 지금은 굉장히 혼잡해서 내가 참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믿지 못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성취될 것이니 보관하라, 잘 간직하고 있어라, 성취되는 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9장, 20장 그리고 신명기서 18장에서 무당과 신접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당과 신접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큰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내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 찾아가지 말라, 이런 이전에 모세오경에서 주셨던 그런 이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조금 다른 이유를 주십니다. 20절이 이렇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내가 막지 않겠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고 틀린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뿐 아니라 틀린 말이기 때문이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틀린 예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회, 그리고 문화는 어떨 때는 성경 말씀과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을 주장할 때가 있고요. 나란히 가는 것처럼, 성경과 나란히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언제 가서는 세상이 기뻐하는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은 서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또 그런 우리가 죄인의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가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는 속량이라는 구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처럼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나를 속량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오직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서, 그러니까 그분께서 오신 이유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고 또 앞으로 영생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남은 인생, 그 가치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뻐하지만 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문화는 전심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는 것 같다가도 언제 가서는 갈라지고 다르고 틀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그런 갈림길에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향해 라는 선지자의 말씀과 선지자의 손가락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속에 어두움이나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세상, 특히 우둔하고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죄인된 실체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고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일한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구원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동일한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구원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남은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나머지 온갖 도움을 구하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안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로 뛰어가자.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이 이제 내 어두운 인생,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에 내 발등을 밝히는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언약 백성의 역사 내내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 상황, 나에게 필요한 가장 크고 적절한 증거로서 나에게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 점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성소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다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소망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축이 되는 14절이 이렇죠. 그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거룩하고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림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성소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과 남왕국에게는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역할로 하나님을 대할 것이고요. 또 빠져버릴 함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이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이심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버린 사람들의 최후는 결국 그들이 가장 바라지 않던 결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되기가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결국 그들의 최후는 그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 결말이 될 것이다 입니다. 실제로 유다 민족마저도 예루살렘 거민들마저도 외세의 침범을 연속으로 당하다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적군의 손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곳을 불태워버리고 성전마저도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그가 성소가 되리라. 건물은 무너졌지만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그분, 천국의 군대, 그 만군을 지휘하시는 우주의 최고 권세자이신 그분이 성소이시며 내가 달려가고 피할 곳이라.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드리면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바랄 수 없는,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고 이루어 가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어둠 너머로 아침빛, 그 새벽 하늘을 밝힐 일출이란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당과 신접자들의 말을 듣고 나면, 그들의 말을 따른다면 너희들에게는 어둠이 끝나는 새벽 빛이라는 것은 없다, 일출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빛을 받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새벽이 오고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 바르게 살 수 있는 인생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리고 오직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갈림길에 놓이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없이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이 세상과 다른 부름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과 다른 빛이 되어 그 빛의 조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과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이사야서 8장의 말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너무나도 자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백성에게 내가 거룩한 성소가 되고 또 내가 너희 앞에 나와서 너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신 것을 저희들이 듣고 저희도 큰 격려를 받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다른 부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빛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또 말세의 지말을 살면서 정말 그 갈림길에 놓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고 또 세상이 기뻐할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할 때가 너무도 많지만 그 갈림길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우리를 우리의 거룩한 품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그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